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 3교시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학교에 장학사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현지를 이렇게 답사차 방문했습니다. 한 교실에 쉬는 시간이라서 장학사께서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선생님 안 계시고 책상 위에 지구본이 있어서 장학사께서 한 학생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그때 학생 한 명이 장학사님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학생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선생님 들어오시길래 선생님 이 책상 위에 지구본이 왜 삐뚤어졌는지 학생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선생님께서 왈 그거 사올 때부터 그렇게 삐뚤어졌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학사가 참 답답한 거죠. 이 교감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 계십니까? 예, 장학사님 오셨습니까? 예, 교감 선생님 제가 어느 반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지구본이 있길래 학생에게 왜 이 지구본이 삐뚤어졌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하길래 선생님이 마침 들어오셔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지구본 그거 사올 때부터 삐뚤어진 거 사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교감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그때 교감 선생님 왈 예 뭐 국산품이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구본이 23.5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기울기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3.5도 기울어진 빼딱하게 기울어진 이 지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이미 삐뚤어진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전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미 인간들은 그 모태에서부터도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도 이 격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행악의 종자이고 또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마음이 사단하고 연결되어졌고 사단은 인간을 마음속에 자기 세계를 세워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마귀가 인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이끌어왔는데 사람들은 사단에 속아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오로지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죠.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된 인간의 그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예.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삐뚤어진 인생, 죄악된 인생, 혓길로 간 인생, 거짓을 말하며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인생은 그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나면서부터 혓길로 가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다 양처럼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들, 하나님하고 마음이 다른 그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자기의 모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깨우쳐 주려고,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들의 그 죄를 깨우쳐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진단하는 기구입니다. 진단은 진찰하는 것. 그 엑스레이. 이런 엑스레이는 아무리 찍어도 병이 났습니까? MRI도? CT도요? 그러니까 이 엑스레이나 또 뭐 CT나 MRI, 이거는 사람들의 몸을 진찰하는 기계이지 치료기계는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어보십시오. CT나 MRI를 많이 찍어보세요. 병이 났습니까? 그 몸에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 병이 생겼는지를 찾아내는, 예, 진찰하는, 진단하는, 예, 기계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죠. 율법은 인간들을 치료할 수 없고 또 인간들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오래전에 이 당진 교회에서 개척 교회를 할 때인데요. 개척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때 젊은 아기 엄마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애가 5살 된 남철인데 아예 참 예쁘고 귀엽고 명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시무룩하면서 아이가 이게 아파가는 거예요. 엄마가 간호원 출신이니까 또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도 이게 진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병이 났는지를 못 찾아내는 거죠. 대학병원을 갔는데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때문에 아주 그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는 갈수록 얼굴이 헬쏘해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다 어느 날은 그 동네에 작은 개인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전신 MRI를 한번 찍어보자, 전신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예. 아, 엑스레이죠. 예, 엑스레이 찍어보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침대 위에 이제 누워서, 예,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때서 선생님께서, 이게 뭐 그 100원짜리 동전 있습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필름 위에다가 딱 어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목 부분에 동그랗고 새까만 것이 있는데 100원짜리 통장을 딱 올려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애기 엄마, 이 애가 100원짜리 통전을 먹었는데 이 목에 걸렸다고. 목에 걸렸다고. 이건 큰 병원에 가면 수술 안 하고 뽑아낼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그 100원짜리 통전을 꺼냈는데 뻘겋게 막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애가 아주 잘 놀더라고요. 예, 그 엑스레이 기계는 이 아이에게 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내 주더라고요. 그 목에, 목 부분에 100원짜리 통증이 딱 걸려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엑스레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죠. 예, 마치 이 율법은 엑스레이 기계와 같아가지고 엑스레이는 치료는 못해주지만은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 이 율법은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꾸정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은, 예, 꾸준물 건더기들이 다 이렇게 꾸준물 통에 가라앉죠. 깨끗한 물만 위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휘저어보면은 그 꾸준물 통에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죠. 김치 조각도 떠오르고, 콩나물 또 떠오르고, 멸치, 대가리도 떠오르고,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꼬챙이가 그걸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꾸준물 통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꼬챙이를 쳐보니까 온갖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선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들추어내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남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사람들은 실제 남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난 살인자 아니야. 그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은 있으니까 아 내가 살인자구나.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 여자와 동침해 본 적은 없지만은 이 하나님 율법 앞에 딱 서보면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아 그러면 아, 내가 이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것, 나야말로 아, 가늠한 자이구나. 사람 그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 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또 이제 복종치 아니한 자, 죄인, 예, 죄가 있는 자, 죄를 들추어내는 그 일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죄가 있지만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은 지켜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 죄를 들추어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씻지? 아 그럼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아, 이 율법사가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정확한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율법사는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뭔가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의 잘한 행위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재산받아 천국 가는 것은 이 뭔가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뭔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잘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제 깨우쳐 주시려고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대내는 둘을 주고 맡기는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주막 주인에 맡기고 이제 떠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때려가지고 그만 죽여놓는 거죠. 그만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병원에 갈 만한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주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죠. 그래 한참 기다리는데 제사장이 오길래 아, 저 제사장 인간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이니까 아,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건져 줄 거야. 잔뜩 기대를 했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 이 사람 너무너무 실망이 된 거죠. 야, 저 제사장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버리고 갔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자, 구원해줄 자를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이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남을 잘 도와줄 거야. 나를 잘 도와줄 거야. 아,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줄 거야.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가까이 와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 아, 나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이 강도는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여놓았습니다. 바로 이 강도는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의 그 선한 그 옷들을 다 벗겨내고, 예, 다 벗겨내고, 율법으로 사람들 막 때려서, 613가지 그 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화살 하나하나 쏘을 때마다, 악 하면서 맞으면서, 그만 죽어갔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 맞아서 그만 죽어가는 사람, 바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의 향기, 세상 향기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양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양. 그래서 율법이 와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반 죽여놓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사마리아인이 와서 건져주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이 아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씩씩하게 내려가고 자신만만하게 내려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율법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벗겨지고 자기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만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거기에 이르를 때에 정말 우리가 참으로 율법 앞에 딱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율법 앞에 제대로 우리의 심판을 받아보면은 정말 다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 치고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서보면 살인자요. 율법 앞에 서보면 또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판단해보면 음욕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살인자고 또 가늠한 자고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율법 앞에 서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멍들고 터지고 그만 죽도록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르고 내려가다 강도 맞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도 만나서 쓰러져 넘어져야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가 더러운 인생, 위선자, 악한 자, 항상 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 서보면 모든 입을 막고 그랬습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선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보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죠.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의가 한 개도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바로 네가 너야말로 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 네가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뭔가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네가 뭔가 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이 율법사는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모습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만 죽어 있는 자가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원자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때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왔지만 제사장은 이 사람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지 못했죠. 그런데 또 다음에 레위인도 왔지만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강도 맞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강도 만나가지고 옷이 벗겨진 것밖에 없고 수치가 드러난 것밖에 없고 그만 죽도록 맞아가지고 쓰러진 것밖에 없어. 이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게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싸매어가지고 구원해 준 거야. 자, 여기에 율법사는 자기가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우리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구원자죠. 구원자가 가까이 와서 구원자가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싸매어 가지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주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는 자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싸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단지 불쌍히에게 준 거죠. 불쌍히에게 주고 긍휼을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왔고, 또 결국엔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바쳐서 우리 인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쪽에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유도했죠.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걸고 넘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죠. 당신은 구원자로 왔다고 하면서 이런 여자 하면 구원해 주지 못하면서 당신이 무슨 구원자야? 아마 그렇게 조롱하려고 했겠죠. 그럼 또 그러면 살려주라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어기느냐? 아마 이렇게 꼴투리를 잡으려고 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대답.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누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것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근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고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늠이 잡힌 이 여자는 율법대로 재판을 하면은 이 여자는 그 자리가 돌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서 그대로 죽게 되죠.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또 이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돌을 땅에 던져놓고 각각 다 집으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늠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자, 율법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은 다 예수님께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늠 잡힌 이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이고 예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재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 여자를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죠. 아주 나쁜 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끌려온 여자, 큰 죄를 지어서 온 여자, 율법이라는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해서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판결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그 판결을 들으면서 이 여자 마음속에 아, 저분이 나를 살려주셨네,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씻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풀려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네. 이 여자는 율법으로 재판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재판할 때는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대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새 계명을, 예, 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했고 이 여자의 마음에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다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이 여자의 마음에 기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그 판결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행위의 법칙, 율법의.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돌이켜서 이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와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또 그 긍휼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장터에 놀고 쓰는 사람들을 대나른 하나를 약속하고 부두난으로 더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제3시에 또 제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가서 놀고 쓰는 사람들을 대나리온 하나를 약속하고 부두난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은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 예, 11시에 들어온 사람, 예, 6을 더하면 17시, 곧 오후, 예, 5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포둔 주인은 한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 자기는 한 10시간쯤 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한 시간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 나는 10시간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10대나리온을 받겠네.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뭐 아무리 못 받아도, 뭐 반을 딱 잘라도 내가 뭐 5대나리온은 받지 않겠어? 저 사람보다는 일을 내가 10배는 했는데 어쨌든 저 사람보다는 많이 받을 거야. 아무리 못 받아도 뭐 2대나리온은 받겠지 하고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께서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 한 대나리온을 받고 이 아침에 들어온 이 사람은 주인에게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저 늦게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한 시간 일을 하고 한 대나리온 받아 갔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10배 이상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온갖 그 특유와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대는 줍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포둔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너 이 아침에 들어올 때에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대나리온을 너에게 줬는데 그게 뭐가 내가 잘못됐어? 그리고 저 늦게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 한 시간 일했지만은 내가 한 대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고. 내가 뭐가 잘못됐냐고. 내가 당신하고도 이 아침에 들어올 때 한 대는 약속을 하고 한 대는 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예. 이 이른 아침에 이 들어온 이 사람은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행위의 법칙이나 율법의 법칙,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행위 계산법이 아니라 이 포도원 안에는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겁니다. 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그 일한 것만큼 돈을 주고 할 것 같으면은 17시에, 예, 11시에 들어온 사람 일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일 시키기 위함이라면 11시에는 사람들 들어오게 안 하죠.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법칙, 이 약속의 법칙,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장터에 오랫동안 일했던 이 품꾼들은 장터에서는 이게 한 시간 일하면 한 시간에 5,000원, 그 두 시간 일하면 10,000원. 그 장터의 법칙은 이 일한 것만큼 계산하는 그런 법칙이죠. 행위의 법칙이고 수고의 법칙이죠. 그 수고의 그 계산법이죠. 수고한 것만큼, 예, 얻어오는 거죠. 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장터에서 오랫동안 그 수고의 법칙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계산법, 일한 것만큼 계산해서 받아오는 그 장터에서 오랫동안 익숙해졌었는데 장터가 아니라 보도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원 안은 보도원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보도원 주인의 법칙입니다. 이 보도원 주인은 수고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원 주인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분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행한 대가로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보도원 주인하고 다른 마음이죠. 일한 것만큼만 내줄 거야. 행위의 법칙이 있는 사람과 은혜의 법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행위의 법칙에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장태의 법칙, 이 세상은 그 장태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얻어오는 세계죠. 그러나 이 포도원은 장태의 법칙과 다르고 수고의 법칙과 다르고 수고의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장터에 있던 이 사람이 보도원 안에 들어왔으면은 아 여기는 장터가 아니구나. 여기는 보도원이네. 이 보도원에는 보도원 주인의 계산법이 있고 보도원 주인의 법칙이 있구나. 이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차를 운행할 때는 우측 통행입니다. 예, 우측으로 통행해야 되죠. 근데 일본이나 호주를 가보니까 그 차는 좌측 통행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호주나 일본에 가서 우측 통행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호주에 가면 차를 몰 때 좌측 통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교통법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터의 법칙과 이 보도원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죠. 보도원은 약속의 법칙, 예, 은혜의 법칙이죠. 그러면 이 먼저 온 사람은 보도원에 들어왔지만은 이 은혜의 법칙과 약속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장터에 있었던 그 법칙을 가지고 와서 주인하고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장터의 법칙과 수고의 법칙을 가지고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과 부딪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보도원 안이란 말입니다. 보도원 안에서는 보도원 주인 맘대로입니다. 그 주인께서 늦게 들어온 사람, 12세 들어온 사람 한 대는 주는 것은 주인 맘대로죠. 그게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수고의 법칙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계산하는 그 계산뿐만 있지 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아 여기에는 장터하고는 다르구나. 아 여기는 이 은혜가 흐르는 곳이네. 이 여기는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네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자기의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 계산법도 내려놓고 왜? 이게는 보도원 아니니까. 왜? 자기의 그 법칙은 그 장터의 법칙, 수고의 법칙은 장터에 가서 계산하는 것이고 이 보도원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뭡니까? 보도원 주인의 법칙, 은혜의 법칙, 약속의 법칙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11세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는 줬을 때 아 주인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아 그리고 나에게 한 대는 주신 것은 아침에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네. 그분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네. 그래서 자기의 계산법,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고 보도원 안에 와서는 이 약속이 뭔지 저 주인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지 또 저 주인은 은혜로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칙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아,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민수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원함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6장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4교시 5교시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저주받을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대신 저주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인 걸 잘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패역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법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원하심이 있습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뭡니까, 그러면? 뭐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이 복은, 복의 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권한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돈 자체가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명예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권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당신의 그 사랑, 조건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권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실 때에 행복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소망으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님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시고 소망으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그 종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또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도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신 그 주님은 동일하게 이번 실버 캠프의 실버의 복음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실버 캠프를 계속 실버 복음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깨우쳐주고 내 마음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포도난에 들어왔으면 정말 장터에 있었던 모든 그 경험도 내려놓고 그 오름도 내려놓고 자기 기준도 다 내려놓고 이제 포도난에서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을 받아들이고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포도난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과 자기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과 그 행위로 우리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시간 이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